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의 힘을 믿으십니까? 연결. 어떤 고대 철학자는 말하기를 연결하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사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넌 내가 정해주는 여자를 만나라. 아들은 싫습니다. 아빠는 말하기를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다. 아들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제 아빠가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내 아들을 월드뱅크의 사장으로 임명하시오. 월드뱅크 회장이 싫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했더니 회장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들은 아빠 덕분에 월드뱅크의 사장도 되고 빌 게이츠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위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결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선, 생활 선교사는 서로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연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현장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연결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렌즈로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성령의 렌즈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 직업은 의사이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글의 수신자를 밝힙니다.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 이상의 관직자들에게만 붙는 각하라는 존칭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각하라고 불린 사람은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를 좀 더 확대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 생활 선교사들도 데오빌로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생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시작. 데오빌로 생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신약에서는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임했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자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고 침노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요엘서의 예언처럼 전 세대 모든 세대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 육체라 함은 전 세대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방향이 앞으로 향해 있습니까? 뒤로 향해 있습니까? 앞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앞을 향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세대의 시선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모든 세대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꿀 것인데, 그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미래를 향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장래일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왕의 대로를 구축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시선은 항상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숨은 동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정치적 이스라엘 영광과 부흥이 예수님을 통해 재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권력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헛된 꿈을 철저하게 깨트리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강림을 통해 드디어 그들은 옛날이 아니라 뒤가 아니라 미래를 보며 앞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그때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 그리고 장차 임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습니까? 옛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을 보며 장차 오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보면 뒤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보면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는 성령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뒤를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앞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성령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보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연결시키는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자 연결의 역사이자 확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활 선교사들은 하나님과 나라를 연결시키는 자로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연결시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남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째를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거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도무지 하나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의 역사, 일치의 역사, 조화의 역사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으로 공동체의 그릇을 예비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와 일하심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라는 그릇을 깨뜨리고 그 그릇에 구멍을 내는 자들입니다. 유다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연합시키는 자들과 분열시키는 자들은 분명 서로 결말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시키는 자입니까? 분열시키는 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분열하고 단절되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영, 연결시키는 영,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 그릇이 확장되고 그 넓어진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하는 자, 구멍을 내는 자, 그리고 깨트리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가 되어서 넘어졌을 때에 일으킬 동무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시키는 자들이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자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라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여 키우는 공동체는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릇이 깨지고 구멍이 나는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큰 그릇을 예비하는 복된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생선은 성령을 받은 자, 미래를 보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생선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큰 그릇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며 창조의 역사, 확장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